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주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지속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먹을 것조차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많은 구름대처럼 모인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특별히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여기까지의 상황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대입시켜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온 여러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때가 지나고 또 상황이 변하게 돼서 우리들에게도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필요합니다. 또 건강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함께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필요가 여전히 그리고 마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필요를 어떻게 다 우리는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는 과연 어떻게 채워질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가면서 생겨나는 이 많은 필요들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 필요들 이 모든 필요들은 과연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전에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야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그냥 필요한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먹게 한다 하더라도 다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산상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의 떡도 필요한 거예요. 떡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돈에다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1,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 대학생, 뭐 대학생들한테 사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억 정도는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돼야 집 사고 생활하고 하는데 아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20억이 있으면은 진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머스 웨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났는데 이 사람이 $1,000,000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1,000,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되죠? 한 10억 정도 되나요?
100억 정도.
100억?
아. 100만
달러. 100만, 1000만 달러니까 100억 정도의 복권에 당첨돼요. 그러면 그의 모든 필요가 다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까요? 그의 여생은 풍성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100억을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매일같이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가전제품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사서 나눠주었습니다. 흥청망청 그 모든 돈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돈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목재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회사가 실패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유치장에 가기도 하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징역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7년 만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 소식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가 이전에 아주 활짝 웃고 있던 100억을 받고 활짝 웃고 있던 그 모습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말년에 그 초라하고 누추한 그 모습 사진이 있고 그리고서 그의 죽음의 소식이 그 신문의 기사에 게재가 된 것. 캐나다에 게재가 돼서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도 알려지게 되었더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억, 1000억, 1조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려면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모든 필요를 너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걸로 너의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제 빌립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것으로도 못하리라는 것을 빌립이 알게 된 다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나가십니다. 그 필요는 제일 처음에 있는 것,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은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베드로가 가지고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의아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진 것은 물고기 다섯 마리,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그게 엄청난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손에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나누어 앉게 했습니다. 마침 그것은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앉기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앉게 했습니다. 앉아! 앉아. 앉게 하셨어요. 필요한 것으로 궁핍과 허기짐으로 흥분하고 혹은 떠들고 혹은 움직이며 그런 것이 아니라 앉아. 앉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통째로 나눠주신 게 아니라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무엇을 했죠?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필요와 그 다음에 궁핍함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왕좌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을 사러 지금 내려가야 될 것이냐? 여기서 지금 흩어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있어야 될 것이냐?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앉으라는 그 말씀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앉았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주저앉은 것입니까?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무리를 지어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죠? 예수님이 축사하여 기도하실 때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으로 축사하실 때에 사람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한 다음에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어요. 사람들, 예수님이 다 돌까지 뜯어서 준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로 받은 그 뜯어준 것을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든 필요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5천명이 먹고 그 다음에 12바구니에 찰 수 있게 하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채우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궁핍함과 혹은 있어야 될 것을 채우는 방법은 그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어떻게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 교회로, 가정으로, 혹은 함께하는 사람으로 무리를 지어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최초의 원리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이지가 않는 것이 일단 있는 것에 감사할 때에 밑이 빠지지 않고 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제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 있는 것에.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 어이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는 5천명인데 어떻게 그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감사하며 이제 저거를 어떻게 나눠주시려고 하나. 이제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있는 그 상황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에 동참하실 수가 있어요. 그 감사에 동참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로 나아가셨을 때 우리도 같이 거기 따라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있는 것으로 뭔가를 행하시겠지. 뭔가를 행하시겠지. 이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한 그 감사에 동참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 감사를 받아서 이제는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돼요. 누구와 나눌 것입니까? 나만 먹고 내가 있는 거 그냥 얼른 받아서 얼른 먹고 나면 그럼 배고프겠죠. 하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나누어 줄 때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만 그냥 홀딱 먹었으면 그러면 금방 또 배고팠을 텐데 그것을 또 떼어주고 남으니까 나도 떼어주고 남고 저 사람도 떼어주고 남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조금 받고 저기서 조금 받고 저기서 조금 받고 근데 그게 계속 넘쳐나는 것이 어떤 신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어떻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그렇게 계속 나눠줄 수 있느냐? 아,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뭐 숨긴 것을 그걸 꺼내서 자기 도시락을 꺼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진짜는 나누어 줄 때 여기서 조금 받고 저기서 조금 받고 그것이 모자르지 않고 계속 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아서 조금씩 나눠주고 조금씩 나눠주고 할 때 그때 이 사람으로부터 조금 받고 저 사람으로 조금 받고 그것이 나에게 아 이게 감사한 것이구나 저게 감사한 것이구나 또 이것도 기쁜 것이고 저것도 기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 놀라운 원리를 주님은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의 시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60, 70년대 혹은 70, 80년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줄이고 못 먹고 그리고 배고프며 그리고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미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풍족해서 살았습니까? 넘쳐서 살았습니까? 나누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때 어려운 것도 조금씩 나누는 그 어머니의 정성과 그 아버지의 노력과 그리고 형제 자매의 그 우애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바로 나눌 때에 이러한 감사는 더욱더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증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주신 게 뭐냐? 무슨 필요를 채워주셨느냐?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거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도 그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서 감사를 찾는구나. 나도 이러한 감사가 있지. 그럼 그 감사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 이런 많은 필요가 있었고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이고 하지만 이게 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불평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도 나도 다른 사람들 쪼개어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쪼개어서 나눠주면 우리의 감사가 아 참 감사한 삶을 살았구나 참 풍족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교훈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바로 그 교훈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쁜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기쁘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우리 피를 어떻게 채울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 벌써 잊었느냐? 벌써 잊었느냐? 오병의 기적은 바로 많은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해서 나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에요. 부족함.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이 채워져도 늘 부족합니다. 대곡이 있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11월 첫째 주를 하나님께, 첫째 주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세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절기니까 감사하는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추수감사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한 달을 전체를 감사의 달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채우셨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대면 도저히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빌립식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빌립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감사의 소식이 들렸고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그럼 그게 나한테도 영향이 돼요. 나도 감사하고 그게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감사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가정으로 가겠죠. 가정 우리 형제에게로 자매에게로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도 그 감사의 마음이 전해져서 처음에는 왜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일까 했던 그 연약한 마음이 감사하구나 새롭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놀라운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교로 가겠지, 또 직장으로 가겠지,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는구나. 정말 감사하는구나. 11월에 진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11월 한 달 우리 속에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러나 그 방법은 그저 우리의 요구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속에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깨닫고 이제 감사하고자 할 때에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축복의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그 감사를 나누게 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11월에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67장.